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나병 환자의 치유와 오늘 이 사건은 분명히 주님의 치유의 역사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다르고 택한 백성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는 상징을 가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평생의 형벌처럼 여기는 문둥병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들어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서도 죄로 인한 형벌을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만이 해결받는 것이 또한 택한 백성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임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이런 사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2장에 가서는 그럼 이스라엘은 나은 게 뭐냐?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순종치 못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은 게 없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뭐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런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 모두는 당시에 치유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역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다면 오늘 동일하게 죽음으로 가야 할 운명의 죄의 문제 역시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도구가 된 우리의 역할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데서 우리 각자의 또는 교회의 사명을 자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비극적인 역사를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 기억되는 그런 것은 뭡니까? 일본 순사죠? 오늘의 드라마 같은 데서도 종종 이러한 아픈 경험들이 묘사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지배국의 적은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서는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 칭찬받는 로마의 백부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대신 이스라엘의 장로분들을 보내면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역시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지금 이 하인을 고쳐주는 게 이 사람에게 맞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4절, 5절 그렇게 간청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물론 못된 짓을 일삼은 인물들도 없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도 지배함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또 착한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하인은 자신의 소유의 재산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도 생각될 수 있는 하인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이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본문 말미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도 이 말씀과 더불어 갖게 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칭찬의 선언을 듣게 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이 주님을 찾는 것은 이 본문의 기록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기에 충분한 자세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 기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대처럼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는 여러 가지 주님에 관한 별명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말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막연하게 들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일도 아닌 하인의 일을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제목에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 백부장에서 보는 게 뭡니까? 낮은 자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함께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왔다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 세운 것도 아니고 일부러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즉 모든 다른 일을 접어두고 이 일로 예수 기도를 만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썼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간구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간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하는 간구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파라칼레오,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 그런다 그랬죠? 이 명사로 할 때는 파라클레토스, 옆으로 불러, 옆에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가까이 와서 붙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멀찌감치해서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다가와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을 가지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위한 겸손과 기도였다는 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도 이 백부장처럼 주님 가까이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주님 가까이에서 간구하느냐가 응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형적으로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기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자연 만물과도 교통을 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각자는 사실 자신의 힘겨움으로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서로가 이 백부장처럼 자신보다 못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응답이 분명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의 내용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 문제 핵심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쳐주십시오라는 자신의 욕구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인생의 괴로움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하인의 괴로움을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고 아뢴 것뿐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지 괴로움이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음의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 향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나는 너희들의 죽는 것 결코 원치 않는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탄식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 모두의 평안이지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에서 두 번째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힘겨운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모두가 예수 기도로부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응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고통을, 그 문제를, 내 마음의 상심을 고쳐주리라. 그러나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크게 두 번째로는 8절 9절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역시 세 부분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로는 감히 영광의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8절 상반절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랬다고요. 이 고백은 주님을 대접하고 맞아드리는 것에 물질적인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드리는 청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이 사람이 군대의 대위 정도의 계급이면 그의 생활이 힘겨울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중대장급에 100명의 부하를 거들인 사람이면 아마 그의 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집일지라도 아니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서 누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외형적인 그의 형편 때문이기보다는 죄와 허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주님께는 못 들어가실 곳이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지만은 주님께서 못 들어갈 흉측한 곳, 초라한 곳은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추함을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가장 초라한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허물 많고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함께 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우리는 백부장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렇죠?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사람들 각자의 믿음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한 아람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낫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18절에 그 한 직원은 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어디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도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로마서 14장 2절에 그렇게 신앙의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왕이면 말씀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임을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면 확신하고 만족하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던 믿음은 그러나 여기서 역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세 번째로 보면요.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고백이 따라 있거든요.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렇죠?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고백은 군대의 위기의 질서 속에 있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의 의미는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었든지 쉬운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그것은 오늘의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시작부터 금을 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죄송하지만 은혜 받을 자세가 못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자세가 아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그러므로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군대의 질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 뜻하는 바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다고 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해도 위에서 못 가게 하면 난 갈 수 없소. 이런 입장이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겠다는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는 거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백부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비록 군대에 잡혀있는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뭘 명령하시든지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만 있다면 아마 서면교회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지는 고백은 앞의 이 조건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든지 오든지 뭘 아래 사람을 시키든지 내가 하든지 하겠다는 거죠. 이런 정도 확고한 순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지금 주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신앙하는 각자의 순종으로 채워짐으로 우리 각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지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철저한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신앙의 논리입니다. 순종으로 이 백부장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다고 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그들의 조상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셨던 주님은 오히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인하여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자신의 과거 믿음을 자랑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산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몇 가지로 나누겠는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자,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이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한 주님께 과연 기이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큰소리치는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러한 믿는 자를 만나보지 못하심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아니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중 얼마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백부장과 같은 지위나 안정된 어떤 기반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기이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의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역사 앞에서도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이죠. 또 너희에게 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백부장의 믿음에 칭찬하면서도 가슴 한 구석에서 시리고 아픈 고백을 주님은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주님께서 한탄하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지 살피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서 주님 앞에 이 백부장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주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확신을 가지고 고백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동서남북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들 속에서 영광의 천국에 앉을 것인데 그때 그곳에 나 자신이 제외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주님의 한탄의 대상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는 안타까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라야 하고 교회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몸이라면 생명을 낳고 기르는 모습을 각 성도의 삶과 함께 당연히 지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름뿐인 믿음, 사대교회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주님의 단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과거 어느 역사에서보다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데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게도 이 주님의 안타까운 단식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칭찬만 듣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약속은 조금도 헛됨이나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에게는 역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든지 반드시 각자의 믿은 대로 우리의 미래는 주어질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광은 머리로 상상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고 믿음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적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는 시간이나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즉각적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늘 저울질하고 앞뒤를 헤아리고 계산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있어야 주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봅니다. 나의 믿음이 크면 큰 것을 받을 것이고 작으면 부스러기를 받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대로 받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간도 여전히 관건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크기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문둥병자에게 응답이 주어졌고 오늘은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받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각자의 믿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부르짖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도 큰 믿음을 가짐으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